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고록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적 형편에 대한 요엘 선지자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는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요구하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저희가 상고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한 마음 주시고 그러나 부드럽고 좋은 마음도 주셔서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순복됨으로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초로부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실 것이요 광 가듯이 지나쳤던 악을 멸하시고 손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실 예수리소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날에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담의 모든 아들과 모든 딸들이 심판주이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요의 날은 이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역사 가운데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 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러 차례 역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실행되는 때로서 역사 가운데 한면으로는 심판으로 보이고 한면으로는 구원으로 보이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항상 이런 때를 점찍어 놓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엘서에 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땅이 불꽃에 타버린 것처럼 파괴되고 도읍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심판의 날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범죄한 인생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물론 임했지만 장차 앞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메시지는 다른 선지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유의 말씀들은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을 때 죄인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애통하며 돌이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애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예정된 고난과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와 같은 인물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해야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반석에서 떼기장 쳐지는 이 참혹한 광경을 그는 눈으로 목도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만 되었습니다. 반면에 경건했던 왕 요시아는 젊은 날 무기도에서 전사했습니다. 그처럼 경건했던 사람이 왜 무병장수하지 못하고 젊은 날 전사했느냐? 그것은 장차 몇년 지나지 않으면 도래하게 될 참혹한 재앙을 목도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휼에서 나온 조처였습니다.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어떤 고난도 형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영별을 명케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개개인이나 교회들에게 현세적 징벌을 면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가늠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죄 용서가 선언되었지만 아울러 칼이 그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고를 드려야만 되었고 실제 다윗의 삶은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의 삶으로 일관되어야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요나가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때 느네의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내리시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 선한 대로 어떤 때는 현세적 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면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망하게 될 요량이라고 하면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벌이 결정적인 것이라고 해도 죄인은 항상 회개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은 고난과 징계를 비록 현 세상에서 반달지라도 그 길만이 참된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세적 삶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첨예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사실은 그것은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세적 징벌을 당하지 않고 아무리 무병장수하면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평안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록 삶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은 결코 무의미한 과정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선지자 요엘은 12절에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자기 말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전통에서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의 극심한 슬픔과 애통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습관들이 유대인들에게 남아있어서 장례식에는 외투의 깃을 찢는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것이나 외투의 깃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말로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6일 동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 그런 정도의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통회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라는 실존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는 존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 정서를 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깨어진 마음 없으면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깨어지고 깨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신자가 항상 울상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못 배우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의 목전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자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에 총 1000번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이 슈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한 100번 정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전제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바꾸거나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되돌이키거나 멈춰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가리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지 정서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굽은 정서가 피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판단과 의지가 바로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어지면 부패한 본성이 맑게 씻겨지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영적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과 만남과 교제 안에서 영혼이 힘을 누리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그 사람에게는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고 슬픔에 대한 정서도 바뀝니다. 다른 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못 배웠다, 남들보다 못 가졌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가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슬픔이나 후회 감정이나 혹은 양심의 가책과 같은 그런 용어로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영적 개념과 기준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을 보면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들, 내 삶을 지배했던 기준들,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삶이 평안하냐, 그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는 삶이야말로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회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평생에 걸친 도덕적이며 영적인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과 육체와 영혼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철저한 삶의 변화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런 회개를 곡해해서 이해합니다. 죄의 사실을 나열하고 단지 정서를 실어 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만든 신약 성경 신국판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던 도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라틴어 성경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라는 이 표현을 고해성사를 하라는 그런 뜻으로 잘못 해석했고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루터는 복음은 참회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삶의 깊은 변화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깨달음 가운데 95개조 조항의 제1 반박문으로 주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신자의 전 일생이 회개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의 교구 목사였던 요한 스토어 비츠에게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저는 헬라어가 말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라틴어가 말하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자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죄송합니다. 다시 저는 헬라어가 말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라틴어가 말하는 행위를 더 강조하는 자들이 틀렸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편지를 써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번역한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심은 전 삶의 특성입니다. 회개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예요. 한순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안에 회심 없이도 신자가 될 수 있고 회심 없이도 마지막 날까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별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은 옵션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본문의 상황은 전도 상황이 아닙니다. 언약적 상황에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바뀌는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 종교 안에 있는 내부자의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런 떠나게 되었던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드렸어야 되는 믿음과 순종의 의무를 거부함으로 우리가 지금 언약적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언약 백성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내는 걸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들도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심고 집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신으로 섬겼을 것이고 계명과 관계없는 각종 죄들을 범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현대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는 6일 동안의 삶을 살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만드는 각종 유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쓸데없는 시간에 상상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찾아봐도 되고 안 찾아봐도 되는 거, 쓸데없는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했지만 영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훨씬 더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의 삶에서 이탈한 현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존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구체적인 죄에 대한 목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엘서와 이웃하고 있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죄,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들을 요엘 선지자가 염두에 두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 당시 죄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도록 하신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특정한 죄가 아니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 이것은 내 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죄 목록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에는 죄가 차고 넘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해서 마무리 짓기까지 적어도 2년, 3년이 걸려요. 웬만한 사건들은 사건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뎌져서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인간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 사실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나타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 돌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돌아가고자 하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더러운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온유하고 착한 성품이나 순수한 기질만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내적 동인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울어보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왜 이런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요시아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술했습니다. 요시아는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악을 버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건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이런 방식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사하십니다.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문이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떤 내용이에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그 기도 내용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영혼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용서의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 베푸심 앞에서 마땅히 내가 그 죄삼의 은혜를 받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죄삼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혹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본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을 번역한 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동전을 투입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건네주는 자판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 중요한 은혜 수단이긴 하지만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압력을 넣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말씀드리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자유로운 뜻에 순복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엘은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바꾸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럴지. 그래서 회개하면 끊어졌던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면서 유보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입니다. 왜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이 두 표현은 시편에 쌍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자비롭다는 이 말 히브리어 어근은 어머니의 태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마치 어머니 사랑과 같아요. 얼마나 자애롭고 따뜻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돌이키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사실 이 사실도 금송아지 우상숭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죠. 은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기도 하고 동시에 죄인을 벌하시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이처럼 인간을 두 가지 면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죠. 복과 저주, 사랑과 진노, 은혜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 하나가 시편 9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을 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용서의 하나님이시며 저희 악행으로 인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 기자가 이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깨닫고 체득한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 자기 방법으로 용서도 하시지만 보복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분의 보응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용서하시지만 봉하시기를 철회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용서하지만 반드시 봉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인용했던 시편 99편 8절 말씀만 놓고 보면 은혜와 심판, 보복과 용서가 서로 대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심판보다 절대 우위에 항상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8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만 본래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시면 놀랍게도 사랑에 대해서는 무궁한 사랑, 자비에 대해서는 영원한 자비라는 표현이 나타나지만 영원한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각성은 구약에서는 뚜렷하게 선포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가운데 신약에 가서야 뚜렷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보복과 심판을 말씀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성화적 차원에서 징계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경우처럼 죄는 용서받았지만 성화적 차원에서 징계를 받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신인 동역론적인 표현일 뿐 불변한 하나님은 일단 자신의 계획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해진 행동 지침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조건적인 진술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바꾸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거죠.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뭐 예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물론 이때 변화는 변하지 않는 작정에 근거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또 이런 성품을 본받아서 잘못한 사람들을 이런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됩니다. 말씀사역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호소하거나 간청해야 되지 위협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막 위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협박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하지 않죠.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 궁일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내 헤세드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크셔서 그분은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경직성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15절부터 16절에 일곱 가지 명령문을 가지고 나팔을 부르라,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면서 마치 음악으로 말하면 스타카토 형식으로 끊어서 일곱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상태 때문에 혹시 한 끼라도 금식하신 적이 있나요? 한 1박 2일 정도 금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길게 한 2박 3일 정도 혹시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빗나간 자녀 때문에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금식하며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자꾸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데로 도망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가 붙들어 놓았죠. 모니카가. 한 교회당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밤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자식이 또 도망을 쳤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이 모니카의 간구를 들어주셨죠. 밀라노에 가가지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결국은 회심했습니다. 때가 좀 늦어졌을 뿐 그 안타깝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은 모든 위기상 가운데 요청됩니다. 다윗이 자기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금식했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백성, 장로, 어린이, 젖먹이, 심지어 신랑, 신부도 방에서 불러내라 그래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는 존재가 결혼한 신랑 신부예요. 그런데 금식과 기도에 관한 한 그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불러내라.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와 태도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자예요.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노략질 당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당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요. 목회자라고 하면 요즘에는 살짝 색안경 끼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 형편을 가슴 아파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금 시기는 울고 웃고 떠들면서 희희낙낙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참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도 보세요. 대다수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이 시간 뭘 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면 뭐 다 그러려니 뭐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그저 뭐 먹고 사는 문제 관심을 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인가?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로 받고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돌이킴의 연속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영적 상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토설하고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고하고 교만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리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날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가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게 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면서 시간시간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고 단지 한 부분만을 용접하고 때우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고 구조와 뼈대가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죄삼과 영생의 복을 누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를 당하는 고통과 어림을 경달할지라도 영혼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참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상황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기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헌물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헌물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활발한 전도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복음 전도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